인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입니다. 7월 첫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 화제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상품업체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20년 만에 새 지폐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폐 위조 예방을 위한 최첨단 화폐입니다. 15세 세상을 떠난 소년이 MZ세대로서 처음 가톨릭 성인으로 추앙됩니다. 또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에서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종교관과 미군 군사력에 대한 입장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3회가 방송되고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자산가 토머스 페인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첫 번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럽연합 관세. 테무 쉐인 알리 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소매업체입니다. 이 쉐인과 테무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최저 $8의 드레스와 $25의 스마트 시계를 판매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들의 소매업체에 저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달 말에 현재 150유로 약 $161 이하의 품목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150유로 이하의 상품 구매에 관세가 붙지 않았지만 이 기준이 없어지면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150유로 미만 제품 20억 개가 해외에서 유럽연합 국가에 도착했다면서 전자상거래의 엄청난 양이 세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입은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었는데요. 4월에는 35만 개 이상의 품목에 달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집행위의 관세 개혁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이 같은 한도 폐지를 논의했었는데요. 이번 행보로 초저가 수입품의 급증에 대한 대응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 쉐인과 테무는 세금 면제를 이용해 경쟁 업체들보다 가격을 낮추고 제품이 세관 검사를 피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면 이미 과중한 세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EU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위험 수입품 보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50% 이상 증가해 3,400개를 넘었습니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의류가 가장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럽 장난감 산업협회는 지난 2월에 테무에서 구입한 장난감 19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EU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는 실제적인 어린이 안전 위험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무는 이에 대해 제품의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제품군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와 관련해 입법자들과 협력해 EU 시장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인은 또한 관세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첫 MZ 성인. 미국 가톨릭 주교회에 따르면 이 성인은 공식적으로 시성됐거나 영웅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거나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 등으로 모든 성인은 본받을 만한 삶을 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15세 이탈리아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가 밀레니엄 세대 최초로 성인으로 시상됐다고 USA Today, CNN 등 다수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USA Today는 카를로 아쿠티스를 MZ 첫 성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M세대와 Z세대,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로 1981년부터 2012년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아쿠티스는 생전에 축구를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소년이었는데요. 개인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가톨릭 신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가톨릭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쿠티스의 첫 번째 기적은 선천성 장애를 앓으며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브라질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회복을 위해 아쿠티스에게 기도한 뒤 아들의 완치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심각하게 다쳐 수술을 받아도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여학생의 어머니가 기적을 희망하며 아쿠티스의 무덤을 찾아 기도했고 열흘 후 환자 소녀의 뇌출혈이 사라졌다고 바티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의 시성 절차는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각 기적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쿠티스에 의한 두 번째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년이 사망한 후 2020년 시복식이 이루어졌고 교황은 이 소년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아쿠티스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교황이 소집한 추기경들이 아쿠티스와 다른 14명의 시성을 찬성하는 투표를 한 후 바티칸은 교황이 아쿠티스를 성인으로 추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시성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5년 가톨릭 교회 희년 축하 행사 기간 중 어느 시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성식은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이 주재하는 행사로 이 시성식을 통해 아쿠티스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면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그의 이름을 따서 본당과 학교를 명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매년 축일에 성인 아쿠티스를 기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일본이 20년 만에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3D 초상화를 담은 것이 특징인데요. 새로운 만엔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 씨입니다. 또 일본의 첫 상업은행과 증권거래소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새 5천엔 지폐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대학 가운데 하나를 설립한 교육자 쓰다 우메코 씨, 또 1천엔 지폐에는 선구적인 의학자 기타사토 시바사부로 씨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3종 지폐에는 인쇄된 패턴을 사용해서 시야 각에 따라 다른 방향을 향하는 초상화의 홀로그램을 생성하는데 이는 일본 국립인쇄국이 세계 최초로 지폐에 사용한 기술이라고 현재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의 경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 주도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3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엔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와 사업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 상태입니다. 한편 기존 지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가운데 기차역, 주차장 및 라면 가게는 정부의 경제 디지털화 움직임의 목적으로 결제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느라 분주합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죠.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1일 이른 새벽에 두 발을 쏘아 올렸는데요. 자, 1일 나왔던 기사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자,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새벽 5시 5분경 그리고 5시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벽 5시 5분경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그리고 오전 5시 15분경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인태사령부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국 시각으로 30일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국에 대한 위협에 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네, 인태사령부 성명에 따르면요,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일째 보도인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4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바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130명입니다.
네.
당시 하마스의 공격으로 미국인 에이드리안 앤 네타 씨가 사망했는데요. 이 네타 씨의 유족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미국 워싱턴 미국 법원에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네.
자,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보면요.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됐다면서 이 나라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이번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했나요?
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또 10월 7일 공격에서는 물질과 재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된 사실을 소장에 담았는데요. 소송인단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로부터 북한산 무기를 대량으로 회수한 사실, 또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에서 사용된 그 대전차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이 F-7, F-7의 용도를 바꾼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하마스의 F-7이, F-7이 북한이라고 밝힌 한국 국정원의 발표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네, 저희 VOA 기자가 이스라엘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VOA는 그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서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를 했는데요. 이후 이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VOA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유족하고 부상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과 가족의 비극을 일으킨 하마스는 물론이고 하마스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 나라를 공범처럼 보고 또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북한이 그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소송이 나온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원래 그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외국 주권 면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 지원국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게 1988년인데요.
네.
중간에 해제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게 1988년 말씀하신 대로 그때였는데요.
네.
그 뒤 2008년에 해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요. 지금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 북한이 피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 아래 이스라엘의 다시안 라이트너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VOA에 이 하마스 공격의 책임을 물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 다시안 라이트너 변호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번 소송은 미국인들 아닙니까?
네, 이 다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이번 소송하고는 무관합니다. 아직까지 이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지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말은 북한에 대한 다른 피해자의 추가 소송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미 법원이 과거에도 여러 번 북한의 손해배상 판결을 명령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968년 이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승조원 가족과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 후로 1972년 그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룬 카도나 씨가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서 2010년에 3억 달러의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국 법원에 세워서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네.
지금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이 있고요. 또 적군파 사건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닷새 만에 제기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파괴적인 행동이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외교적 논의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영내 동맹국 또는 파트너에 위협을 가했다는 평가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 다 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관련 기사인데요. 4일자 기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후에 북러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졌습니다. 때마침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나토 공보실에 BOA가 질문을 보냈는데요. 어떤 답을 했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나토 공보실은 3일 BOA의 관련 질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으며 관계를 격상하는 데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최근에 에스토니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과 캐나다 공식 방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나토 본부에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19일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네 나라 정상들도 공식 초청됐는데요.
네.
이번 회의를 두고 이 미한일 3국의 동맹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실천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들의 종교관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종교관.
어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에 가는 것을 마치 교회에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트레이 멀린스 씨도 그중 한 명이지요.
My faith in Jesus is very important and I know there's a leader.
저에게 있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대통령을 지냈고 재임 당시 훌륭한 일을 해냈으며 다시 돌아와 그러한 가치를 회복하고 공직과 우리나라의 신앙심을 되살릴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God is here and God is watching.
신은 여기 있고 신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복음주의 기독교도들과 다른 보수적인 기독교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We will protect Christians in our schools and our military.
우리는 학교와 군대,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이혼하는 등 전형적인 보수 기독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하고 이를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공종교연구소의 로버트 P. 존슨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소송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예수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실제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소됐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성경 판매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This Bible is the King James Version.
이 성경은 킹 제임스판입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올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흑인 개신교 신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에 가톨릭 미사에 참석합니다.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성당에 가는데 백악관에 있을 때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성당에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He went to an all-boys Catholic high school, fairly serious about his Catholicism.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고요.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진지합니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 2021년에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가톨릭은 낙태를 반대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영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프란체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이 낙태권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일부 가톨릭 신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와 반대는 50대 50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ell, the number one thing is the pro-life issue. It's been disgusting watching Joe Biden.
가장 중요한 게 낙태 반대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을 옹호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건 역겨운 일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를 얘기할 때 포용을 강조하는데요.
A universal message of hope, of joy, of love. Whether you're Christian, whether you're Jewish,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불교도든 또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믿음이 전혀 없든 상관없이 보편적인 희망과 사랑의 기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서로를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삶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군사력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교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현재 강력하다고 말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건한 미군을 바이든 대통령이 약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군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다양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American soldiers are supporting brave Ukrainians in their fight for freedom.
바로 지금 미군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감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육상과 해상, 공중으로 군수품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S Air Force has conducted food drops, delivering tens of thousands of meals to the people of Gaza.
미 공군은 식량을 투하해 가자 주민들에게 수만 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우리는 아랍 국가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함께 거듭된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미친 듯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Our country has been totally humiliated. And we have a corrupt, compromised president.
우리나라는 완전히 굴욕당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 부정직한 조 바이든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선거운동 영상을 통해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will ask Europe to reimburse us for the cost of rebuilding the stockpiles sent to Ukraine.
저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비축 물자에 대한 비용을 유럽에 배상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너무 유약하고 무시당하다 보니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재자들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와 개방성을 보호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들 덕분에 우리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3년 회계연도 육해 공군의 모병 인원이 목표치에 4만 명 이상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워크, 즉 차별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주입하는 정책과 정치적 숙청 탓에 많은 사람이 미군 복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I will restore the proud culture and honor traditions of America's armed forces, and there will be no Marxism.
나는 미국 군대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명예로운 전통을 복원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파시스트도 제거할 것입니다.
미군 측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한편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지원병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두 후보의 다른 종교관과 더불어 군사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미 합중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연방 하원 의원 시절 엘저 히스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였던 엘저 히스가 소련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엘저 히스는 간첩죄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닉슨 대통령의 끈질긴 조사 결과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에 엘저 히스가 소련 간첩이란 사실을 밝혀낸 리처드 닉슨의 이름은 미국인들에게 영웅처럼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매우 강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시절 엘저 히스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가 미래에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미합중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겼고 닉슨 대통령은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8년 동안 60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1958년 남미를 방문했을 때는 폭력 시위대와 맞닥뜨렸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당시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해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1959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닉슨 부통령은 니키타 후르쇼프 당시 소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 평화에 관해 유명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닉슨 부통령은 후르쇼프 총리와의 논쟁으로 무척 화가 났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자 후르쇼프 총리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리처드 닉슨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당시 리처드 닉슨은 오랜 경험을 겸비한 정치인이면서 부통령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닉슨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쉽게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닉슨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은 젊고 활력 있는 존 F. 케네디 후보를 만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과 존 F. 케네디의 대결은 1884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접전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대선 도전에 실패한 다음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다시 한번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처드 닉슨의 정치 생명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이번에는 뉴욕으로 다시 옮겨 변호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리처드 닉슨은 언젠가는 공직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공화당원이 리처드 닉슨을 백악관이 원하는 인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백악관에 걸맞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을 때 현직 대통령이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분열돼 있었고 공화당은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은 리처드 닉슨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상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험프리 후보는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 부통령이었습니다. 현직 부통령이었던 험프리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존슨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옹호해야만 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미국인이 베트남 전에서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후보와 험프리 후보 모두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미국인 유권자들은 리처드 닉슨을 선택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닉슨 후보가 훨씬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다음 날, 닉슨 후보는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팻말을 봤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호적이지 않았고 일부는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어느 10대 청소년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자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이 희망하는 미국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처음부터 이 행정부가 나아갈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은 신연방주의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사상가 토머스 페인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찬입니다.
이은경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팜플렛이라 불리우는 조그마한 책자로 주춤거리던 독립운동에 열화 같은 에너지를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1737년 영국 노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초등학교를 다녔으나 읽기, 쓰기,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 이상의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13살 때는 조끼를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다 세금 징수원이 됐습니다.
수입이 적어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그는 늘 책과 과학 기재들을 구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거듭되는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결혼도 얼마 가지 않아 파탄이 났습니다. 직업도 모두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페인은 런던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국에 와서 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개장도 써주었습니다.
페인은 1774년 11월 30일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집안의 소개로 펜실베니아 매거진이라는 잡지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페인은 여기서 가명으로 많은 글을 쓰고 몇 편의 시도 썼습니다. 이때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페인은 1775년 4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벌어진 후 미국은 영국의 세금 제도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독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그런 생각은 유명한 그의 저서 상식론, 즉 common sense에 반영됐습니다. 50쪽짜리 작은 책, 팜플렛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1776년 1월 10일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불과 3개월 만에 12만 부, 1년 만에 무려 5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단일 출판물로서는 어떤 것보다 많은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독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인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페인은 이 책에서 영국의 군주, 귀족 전제정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만이 미국이 갈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온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 영국에 복속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독립으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에 대해 미국인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식을 읽은 미국인들은 비로소 독립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립전쟁에 대한 그의 최대 기여는 미국의 위기, The American Crisis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때는 독립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극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글의 서두는 미국 혁명 기간 중 가장 읽는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문장들로 돼 있었습니다.
폭군이란 지옥처럼 정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 있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승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무 값싸게 얻으면 존귀함도 가벼워진다.
이 글과 함께 뒤이은 워싱턴 군대의 트렌튼 전투 승리는 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많은 군인들조차도 이 글을 읽고 재복무를 지원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다음 해인 1777년 대륙회의는 페인을 외교위원회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페인은 미국 군인들이 낮은 보수와 보급품 부족으로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페인은 자신의 봉급에서 500달러를 떼어내 군인들을 위한 보급품 지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페인은 또 식민지의 각 주에 나라 전체의 복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명이 끝나면서 페인은 다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애국적인 저서들은 그렇게 많이 팔렸지만 금전적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책값이 싸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신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그에게 500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뉴욕주는 농장을 제공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자 페인은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없는 다리, 연기 안 나는 초등을 연구했습니다.
1787년 4월 페인은 필라델피아 근처에 아치가 하나인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서는 프랑스 문제를 놓고 영국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성인 버크는 혁명을 추진하는 프랑스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페인은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소책자는 나오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페인은 군주제 대신 공화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민의 교육, 빈곤층 구호, 노년층 연금, 실업구제를 위한 공공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원은 누진제 세금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국가란 사회의 원리에 입각해 행동하는 인민의 결합에 불과하며 전 공동체의 소유물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와 문명이 쉽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최소한의 일을 맡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 역할조차도 불필요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국가를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권층에게 페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출판업자는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페인은 반역죄로 기소되고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지지하는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페인은 그뿐 아니라 프랑스 국민의회 헌법 제정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프랑스에서 군주제 폐지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왕당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혁명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왕 루이 16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페인은 혁명 세력에 의해 1973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혁명 지도자 로베스 피에르가 실각하면서 약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는 동안 종교 문제를 다룬 이성의 시대 1부가 출판됐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곧 제2부가 나왔습니다.
페인은 이신론에 입각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점은 확실히 하면서도 제도적인 종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신론은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또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유신론이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페인은 정교도들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페인은 1802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페인은 나라에 대한 자신의 봉사는 모두 잊혀지고 오직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무신론자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페인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잦은 폭음은 그 같은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페인은 1809년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독립운동에 대한 포상으로 수여했던 뉴 로첼의 농장에 안장됐습니다. 페인이 사망했을 때 일간지 뉴욕 시리즈는 명이 긴 그는 선한 일은 조금 했고 악한 일은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대부분 미국 신문들도 그 기사를 옮겨 실었습니다.
페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사망 100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1937년 1월 30일 런던의 더 타임즈지는 그를 영국의 볼테르라고 평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계몽기의 대표적 철학자였습니다.
또 1952년 5월 18일 미국 뉴욕 대학은 페인의 반신상을 캠퍼스 내 명예의 전당에 세웠습니다. 나폴레옹도 우주의 모든 도시에 금으로 만든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혁명의 아버지. 그가 복권되기까지는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상식이라는 저서를 발행해 미국 독립운동에 큰 힘을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